어제 아침 말씀에 이어서 오늘 15장 말씀 민수기 흐름을 쭉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중 갑자기 이 지금 제사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결과는 참담했고 비참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 그 백성들, 거름인들, 안악 자손들을 보고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1세대는 20세 이상 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 광야 생활 중,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싹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지켜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만큼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킬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민수기 이제 10장에서 시내산 출발하는데 그 전에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 29장, 30장에 가보면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세대를 이끌어 가게 하실 때에도 29장, 30장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회복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출애굽한 목적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구원해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13장, 14장 이후에 이 15장 제사에 대해서, 혹은 부지중에 짓는 죄와 또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을 회복하라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뭔가 흐트러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내가 왜 헌신하는지, 이걸 다시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동행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그리고 내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거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라. 어제 우리 이진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자 부지중에 짓는 죄도 있고 또 고의로 짓는 죄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부지중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24절에 오면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다 같은 죄가 아니고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또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도 있다. 그랬을 때의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모르고 비고의적으로 고의가 아닌 정말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는 자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 또 순념소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자 실수로 짓는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 피값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리고 순염소를 드리라. 이 말은 내 죄를 대신하여 뭔가가 희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피값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 송아지를 드리고 순염소를 드려서 제사장이 자 선포를 합니다. 25제로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용서하실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마련해 준 거죠. 만약에 부지중에 지은 죄, 우리가 실수로 많은 죄를 지는데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아주 수십 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용서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때는 순염소 그다음 수송아지를 통해서 드렸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죄값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할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온 회중이 지을 때하고 그냥 평민 한 사람 27절에 만약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암년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 하고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했고 족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순염소를 드려라 혹은 평민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라라고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를 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자,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죄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 죄를 짓는 것하고 자, 목회자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책임이 크다. 그 죄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것하고 평민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하고 그것도 물론 부지중이지만 고의로 짓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죄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실수를 감추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또 기꺼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실수로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 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성이 죄에 얽매여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이 방법을 통하여서 자유를 회복하게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배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죄에 대해서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니 얼마나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이 그냥 힘들고 짜증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다. 복된 시간이다.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피곤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지는 법이 동일하다. 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애국인이든지 동일해요. 근데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한다. 똑같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타국인이나 할 것 없이 자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도 똑같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형벌도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나는 안 믿으니까 나 교회 안 다니니까 나 그 하나님의 법에 예속되지 않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또 고의적으로 짓는 죄 또 비고의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이 법이 내게 소용없어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그때는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렸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교회 안 다녀도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여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또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고의로 지었을 때는 조금 달라요. 자, 30절을 보니까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했어요. 모르고 지은 죄야 그렇지만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끊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로 짓는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 누리는 이 사랑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 언약을 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뻔히 알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도를 품고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언약 관계를 떠난 것이다. 그래서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자, 24장 15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포함되는 거죠. 알면서도 짓는 죄는 여호와를 모독한 거나 무시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무시를 넘어서 모독한 것이다. 이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해요. 자,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되 알고도 짓지 아니하도록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행위 이것이 곧 죽일 죄라면 우리가 알면서도 혹시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이 수직과 수평을 포함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주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주님 철저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이렇게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죄를 범한 죄에 대해서 32절 36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두었다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36절에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 35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실제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10계명 제4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범했다는 것은 그건 고의적으로 범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내 마음의 결단을 표시한 게 금식이거든요. 안식일은 내가 일하지 않고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처럼 이 안식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일은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생존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일한 것 때문에 내가 생존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를 소홀히 한 만큼 그 일에 파묻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또 고의로 죄를 짓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 죄, 이것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포함해서 여 같이 징벌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 37절 이하에 옷에 자 이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에 술을 더해서 술은 이 옷단 끝에 다는 요 꽃 배실을 이렇게 다는 우리 그 뭐라죠 옛날에 그 놀이개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9절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시청각 제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 제로로 그걸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나는 거룩한 백성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 시청각 눈에 보이게끔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오용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것이 마치 자랑으로 나는 목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시청각 자를 삼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잘못 오용해서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교만함을 떨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 관계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잊어버리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불신앙적인 죄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나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늘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라.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와 또 비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주의 날을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시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시간인 것을 깨닫고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은혜 속에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